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 현장에서 그 집중훈련과 또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언어가 두 개래요. 러시아어랑 아르메니아어. 그래서 통역이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보통 세 배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씀 시간에. 근데 방금 전에 들어온 비보로는요. 거기에 에어컨이 없대요. 39도, 40도. 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가 벌써 궁금해지는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여정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국 목사님, 천안의 예수한 교회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아르메니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그곳에 몇몇 교회들이 연결돼서 이번에 사역을 가시는데 세종의 세종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영현 목사님도 가셨어요. 거기는 부교역자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께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11시 예배 메시지를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두고 성령 충만 오력 주시라고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은요. 믿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뭘 해야 되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시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좀 두려울 때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절대 주권이 어느 정도였냐? 애굽을 복음화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완전 식민 통치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했던 생각은 우리가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벨론을 복음화하시겠구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절대 주권으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그냥 네 발로 걸어가고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이 강단에서 세 가지 뜰이라고 WVRC 내내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뿐 아니라 정말 이 대전과 우리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신 어떤 인간적인 목표, 건물을 좀 지어야겠다. 이 앞에 좀 병원 건물을 좀 잘 사보자. 이 얘기가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더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명 이상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사역자들이 함께 갔는데 거기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갑자기 이제 대구에서 진행이 된 거죠. 하나 교회에 이제 신봉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신봉준 목사님께 그게 하달이 됐고 그걸 우리 장로님들 그곳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다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스텝들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후대들은 전부 다 훈련에 참여해라. 우리가 뛰겠다. 그래서 모든 파트마다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또 여자 권사님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청소부터 도시락을 배부하고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락 그 모든 비용도 그 하나교회에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걸 비교하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앞에 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아, 우리가 받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모델로서 제게 보기 하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조직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절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내가 가진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예. 물론 가진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갖춘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들을 보고 있자면 되게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죠. 기분도 좋고요. 없을 때보다 더 풍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가졌느냐가 당장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 PK 수련회 목회자 자녀 수련회 가니까 뭐 미자립 교회들이 70% 이상이잖아요. 그 렘넌트들 같이 방을 쓰는 렘넌트들을 보니까 선교사님 아들들도 있고 한 중국 선교사님 아들 둘이가 같은 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미 선교사님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지금 계속해서 막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좀 상황인가 봐.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직 그런 상황들을 언약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당장 힘든 거예요. 적응도 못하겠고 친구도 못 사귀고. 네. 그런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보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도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절대로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돌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나 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내가 가진 것, 이 PK 수련회 때는 유광수 목사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쓰레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북한이나 좀 빈곤 국가들 보면은 막 쓰레기통 뒤져서 아이들이 막 먹을 거 찾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물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쌍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죠. 도저히 나올 곳 없는 곳을 막 뒤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것에서 뭔가를 발견해내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은 쌓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또피탑을 쌓자. 근데 그 재료가 뭡니까? 역청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썼어요. 물 세게 새지 않게 하려고 노아가 썼던 재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재료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겠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인간을 가장 복된 존재로 세우시고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단 선악과는 먹지만. 그 말은 뭡니까? 이거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의 속임수를 듣는 순간 선악과가 내 거가 된 거죠. 선악과를 먹는 모든 선택도요. 그냥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여렸던 사람 같아요. 그 MBTI로 따지면 I 혹시 아십니까? I 예. 외향적이지 않고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야. 만약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표현한 마음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그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푸뉴마,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경험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있죠. 여러분, 올무에 잡힌 동물들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꿩이 잡혀있는 거 봤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시골에서 잡으신 걸 제가 봤는데 잡은 지 한 3시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꿩이 발에 털도 다 뽑히고요. 지금 살도 다 까졌어요. 왜냐하면 발버둥 쳤거든요. 올무에 묶인 채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낚싯줄 하나도 못 끊어서 거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불쌍했어요. 과거에 매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경험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디모데는요, 그 당시에 나이가 젊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또 사역자로 서 있었지만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요. 뭘 하더라도 몸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한참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승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계속 갇히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디모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고 전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서원했지만 이 두려움,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 환경과 상황과 특별히 우리를 에워싼 문제들. 우리가 24 되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병 걸리면 돼요. 그것도 심각한 병 있잖아요. 보험금 많이 나오는 그런 병 하나 딱 걸리면 바로 24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중고등부의 예배 설교를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한번 크게 실수할 뻔했거든요. 그렇게 배탈이 나니까 저절로 24가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속으로 기도가 계속 돼요. 하나님 제 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연약하고 문제에는 24가 잘 됩니다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24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본 경험들도 없고 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런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로 우리를 감쌉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한 문제와 환경,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사 그 능력으로 내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에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 레멘트들은요,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직장을 가지면서도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직업을 찾고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곧 도태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가 그 새보다 가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당연히 돌보실 것이다. 절대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되게 통통하고 귀여웠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예. 그때 제가 이제 이 탐방초등학교에서 샘머리 초등학교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친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용히 혼자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운데, 체력 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철봉 앞에 선생님이 우리를 세우고, 턱걸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못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남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거기서부터 이미 제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턱걸이를 하니까요, 저희 옆에 여자애랑 같이 저를 붙여놨어요.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아니나 다를까 어깨가 좀 있더라고요. 예, 두 번을 딱 하고서 딱 내려와서 흙을 탁 터는데 제가 옆에서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제 안에 이상한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복하고 말리라.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턱걸이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후에 8개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됐어요. 팔굽혀펴기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온몸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축구나 이런 것들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잘하는 편에 속해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어느 날은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운동회를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 체력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는 3등만 해라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등만 해, 창피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아주 간발의 차이로 2등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 우리 아들? 이러면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제 안에 뭔가가 생겼어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노력하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렘넌트요, 세계복음화라는 말씀들이 많이 저에게도 선포가 되었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믿음의 한켠에는 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나 친구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요, 제 노력을 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쓴맛을 체험하고 또 도전하고, 저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 원래 인생이 이런 거고 팔자가 이런 거 아니겠어. 예.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제 안에 그런 각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폭발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했는데요, 그 시간이 최고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로 괴로웠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감당케 하시면 나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나 목회자로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 네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뭐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회 가운데 헤븐리 파워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파워. 스론리 파워. 그 힘이 보좌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그냥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성격과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절제의 마음, 절제의 영적 상태를 주셨다. 당장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네요. 절제라는 단어 듣자마자 10kg 빼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씀 잘못 붙잡으신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절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여러분 도전하고 성취가 가능하시던가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 박은란 전사님이 정리하신 단어 가운데 제가 딱 꽂힌 게 있어요. 무릎 아래 여인. 예수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를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그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내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세상이 주는 것들 우리 안에 쉽게 각인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로잡고 충만해지기 이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두루두루 뭐 둥글둥글하게 잘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절제의 영적 상태가 아니면요 성령 인도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있죠. 이번에 그 훈련 속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콜라 뚜껑이었어요. 콜라 뚜껑만한 그릇에 아무리 쏟아 부어봐라 콜라 뚜껑만큼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제되는 영적 문제,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막 믿음 생활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의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도 또 자녀를 돌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24시간도 참 바쁘고 힘든데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영화가 지난 8월 9일에 우리가 한참 훈련 받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기에 개봉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상들을 하나씩 받아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상들을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한 남자가 2014년도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한다. 남자인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군인이 꿈이니까 한국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정서상. 그래서 독일 군대에 입대했다가 우울증이 도져서 다시 미국 군인으로 입대해서 지금 그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작품들은요 이미 수두룩합니다. 그 유튜브에도 보면요 그 퀴어라고 치시면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적 문제 속에 이 미디어가 있는지. 근데 저는 더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남자 여자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노출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미성년자가 볼 수 없도록 걸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꽤 높은 수위까지 그냥 완전 어린 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게 그냥 풀어놨어요. 그냥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그냥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걸요 그냥 수위 없이 풀어놓은 거 있죠. 아 이거는 반드시 사단의 전략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영화 그 주인공과 그 감독이요 완전히 기독교인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섬겼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남자분은 교회에서 헌신도 했던 사람이고 이 여자 감독은 그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장녀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 뭐가 문제냐고 했을 때는 동성애도 뭐도 아니 오직 예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그리스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현장이 즐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전에 갤러리아 타임월드 마지막 편에서 학생 한 명이 자살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유성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둔산동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죽였어요.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 저는 뭐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뉴스를 접했는데 그 안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거기도 동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이런 영적 문제들. 이제 각 대학마다요, 마약 예방훈련, 그리고 마약 중독 치료, 이게요, 정식 커리큘럼으로 들어옵니다. 홍콩이라든지 지금 모든 선진국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고, 저는 이거를 모건대학교에서 들었어요. 모건대학교가 우리 대전 대표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이미 마약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증인이 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복음 가진 우리가 서지 않으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세계복음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마치 잘못 들으면은 야 나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도 좀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건 그런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높게 세워져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복종되어질 때 그게 비로소 나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현장이 다 다릅니다. 가정 현장도 다르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사명입니다.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하늘에 나는 새보다 더 귀중한 우리를 반드시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성공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우리의 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있잖아요. 초등부나 우리 중고, 특별히 우리 중고 렘넌트 사역자들은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다른 문화에 있는 아이들을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대화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말고는 다른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벌써 눈치챕니다. 아 이거 예 아이들이 얼마나 약사 빠른지 이 레멘트들을 이제 사역한다고 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이 믿음을 쫓았던 사람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평생 동안 들고 있던 금을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물론 잠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평생을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전도자가 됐거든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너 선지자 되지 않겠냐라고 권유했을 때 엘리사가 분홍이었어요. 키우는 가축도 많았고 그 당시에 가진 게 많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잔치를 베푼 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이 그 여정을 걸어가거든요. 믿음의 여정을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그냥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전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이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뭐 전도도 많이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스승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줄 때 내가 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 언약대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 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이 여정 걸어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죠?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우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 때 우리에게 해당된 시간은 24시간이다. 24시간을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24시간의 응답을 어떻게 25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느냐. 여러분 24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25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물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락방 하나 시작되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와 학원 복음화 현장에 하나님이 그 시스템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우리 청년 한 명도 같이 붙어서 일하는 동료들한테 복음 전했더니 소문 돌았대.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많은 동료들을요. 많은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몇몇은 영접해서 다락방이 시작됐거든요. 말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제가 PK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예전에 훈련하면서 같이 캠프 나가서 무속인 집도 가고 대학 캠퍼스도 가서 전도했던 그 렘넌트가 한 명 있어요. 현서라는 친구인데 만나니까 되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굉장히 낙심해 있길래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무속인을 같이 봤는데 완전히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는 무속인을 보고서 힘을 얻더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끔씩은 연락은 했어요. 코로나 때도 계속 연락하면서 기도해 주겠다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만난 거죠. OMC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훈련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외교부 산하에 있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꿈이 그 비전이 확실해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실제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정리해서 딱 주는 거 있죠. 지금은 당장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괜찮은 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사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으며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과 믿음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담대함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일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